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좀 나누게 될 것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단 말이죠. 그 위로해 주시는 방법으로 스가랴에게 어떤 그 예언적 계시를 쭉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적 계시를 스가랴는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언적 계시를 쭉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난 이 예언들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에 주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임시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인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의 완성 등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가 지역적인 특정한 상황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스가랴는 당시 백성들의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하고 촉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건축하였던 그 작은 성전이 마침내 메시아가 친히 세울 천년왕국의 서두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 스가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시적인 의미고, 두 번째로 계속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그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를 위한 메시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생각. 성전 건축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수단.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의 대리석을 운반하여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세반석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은혜의 시대에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당한 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심판하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마케도니아,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는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도 심판하시고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현재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일으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으로 일어났지만 우리 자신들의 그 교만과 죄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5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불과 몇 개의 사막과 낙타를 가진 작은 나라에게 굴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마르타와 캐딜락 사이의 관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부가 이 낙타, 그러니까 이 아랍 쪽이잖아요. 석유 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이 매기 목사님은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한 나라가 신속하게 멸망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지도자의 교만, 백성들의 교만이 그렇게 신속하게 멸망하는 대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경성하고 옳게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의 이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의미는 만물의 성취가 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역사는 그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순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호자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이상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모이는 신자들의 집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며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 세계 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서지 못했기 때문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그 작은 무리의 신자들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웅장한 찬양대와 더불어 그 어린 양에게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는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자들을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그 신자들은 중요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꾸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 가운데 비춰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장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7장의 주제는 역사적 막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거기에 세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의식도 잘못되고 마음이 올바를 때 그 의식도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장과 8장 사이에서 우리가 역사적 막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계 예언에서도 보았던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언 가운데서 학계는 율법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제사장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정교하는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이 뭐였죠? 물론 아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편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 그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될 것인가? 그 대답은 또 뭐였어요?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역사적 막간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종교적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7장 1절로 가보실까요?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스가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또다시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이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BC 518년 12월 4일이 될 겁니다. 이것은 학계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때와 동일한 시대. 그래서 학계와 이 스가랴를 같은 시대에 같은 관점에서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자, 스가랴서 7장 2절로 가볼까요?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이 데이비드 바론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 이해를 주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개역과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개역 개정판을 요즘 보잖아요. 그 2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때에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라는 그 구절을 무시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벳엘은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이 세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유명한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의미로 한번 상징이 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부터 파송받은 하나의 대표가 나오게 됩니다. 베델은 야곱의 형님 에서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 생활을 할 때 지었던 그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상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대하여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말을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벳엘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었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어 숭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자들은 유다지파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대표자들이 베델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은 소위 잃어버린 족속들이라고 불리우는 열 지파 사람들이 전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베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백성들이 사실상 갈릴리 북편에 있는 마을들로 귀환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열 지파에게 속한 곳이었습니다. 열두 지파들은 모두 앞에서 6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은 각각 열두 지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열 지파 따위는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이 있던 북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또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유대인들로서 자기가 속한 지파로 귀환했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앵글로색슨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잃어버린 열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뭐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이 될지 모르지만 열 지파는 결코 상실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참 문제인데, 특별히 뭐 여러분, 뭐 우리가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스가랴를 다 설교할 수 있고, 그런데 계시록과 스가랴, 뭐 또 이 다니엘 이런 쪽에만 매달려서 설교하는 것, 그 좀 전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연령 비연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매기 목사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기 성경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스가랴서 7장 3절을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의식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의 의식이 옳은가 그런가를 물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금식하기 시작했고 포로 기간 중에도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참 이것이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종교의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금식의 절기를 주신 적이 없고 단지 일곱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그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식입니다. 그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는 날, 우는 날, 애통하는 날 등을 정해놓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이 기간들을 계속해서 지켰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루자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은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통하고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했건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그 의식의 옳고 그른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의식을 행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가 다시 유행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주의, 형식주의, 의식, 형식은 중요하지만 주의적으로 자꾸 그것을 고착화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해요. 이 형식주의 그리고 의식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요. 형식주의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칠 때 그건 잘못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 엉뚱한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쇠퇴를 의미합니다. 너무 이런 형식에 묶이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맹이는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이 겉딱지만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유럽에서 기도서를 둘러싸고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즉, 기도할 때 앉아서 하느냐, 서서 하느냐,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아니면 손을 들고 하느냐, 이런 문제로 싸웠던 거죠. 아주 자세한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식주의를 정죄해온 개혁주의자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의식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옷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영광송으로 시작하고 모두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야만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뭐 축도로 예배를 끝내며 그 전에 헌금과 설교를 해야만 한다. 그런 형식들은 우리가 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야만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의 종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종교로서 의식적인 것이었어요. 자, 의식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울며 금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서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계속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세 가지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그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것이 옳다거나 또는 그르다거나 말씀하지 않으냐 하셨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종교의식에 관한 이러한 문제의 세 가지 답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마음이 바르면 의식도 바르다는 겁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마음이 잘못되면 의식도 잘못되다는 겁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이제 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의식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런 것 저런 것 하자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거스리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8장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겠다. 너희의 의식이 어떤지 너희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바르면 의식도 바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